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양육비와 사교육비에 아파트 빚갚을 생각까지 결혼을 생각하면서부터 육아 걱정에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사람들 참 많죠. 애시당초 자녀 계획을 아예 배제한 채 결혼 생활을 계획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자녀 없이 신혼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없이 맞벌이로 윤택한 삶을 꾸리려는 이른바 딩크족의 증가세. 통계청이 얼마 전 발표한 2016년도 신혼부부 통계에서도 그 흐름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채 5년간의 신혼기를 보내고 있는 부부의 비중이 무려 36.3%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부담이 너무 커서 아이들에게 그 어려움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은근한 부러움까지 사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5월 12일 토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5월 12일 토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원유자님이 건강한 아침 애청자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박우철의 연모 전해드렸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를 딴 딩크족. 맞벌이로 수입은 두 배지만 자녀를 갖지 않아서 부부만의 삶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삶을 지향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딩크족이라는 말은 사실 한 20, 30년 전부터 미국의 새로운 생활상으로 소개되면서 들려오기 시작한 단어인데요.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 대세를 이루던 우리에게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은근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딩크족들은 결코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비난도 또 멋진 인생을 사는 신인류다 이런 부러움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자유의지나 멋진 삶에 대한 추구라고 보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기 힘든 경제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의반, 타의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도 갖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세대들의 삶의 방식, 그 속도를 따라잡는 건 역시나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기쁘게 자녀 계획을 세우고 또 미래를 꿈꾸는 그런 가족의 모습, 언제쯤이나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막연하게만 느껴지네요. 오늘 5월 12일 토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의 한방,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클리닉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1706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59세 여성입니다. 자꾸 어지러워서 좀 여쭤보려고요. 4년 전에 뇌혈관에 꽈리가 뚫었다고 해서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지러운 건지 궁금해요. 또 저 같은 사람이 홍삼을 먹어도 될까요? 하셨네요.
예, 뭐 뇌혈관에 꽈리가 있으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어지럽거나 또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래 갑니다. 그런데 뭐 시술을 받아서 없어졌으면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또 원인이 여러 가지거든요. 원인에 따라서 홍삼을 복용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나이 많으신 분이 갑자기 뭐 심한 어지럼이 생긴다면 당연히 질병부터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 고혈압이나 저혈압, 빈혈,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그리고 갑상선 질환. 그 밖에도 뭐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에 문제가 생긴 이석증, 또 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해서 뇌 손상을 입었다라든가 뇌 동맥 경화, 뭐 뇌 종양 이런 뇌 이상으로 어지럼증이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 장애를 일으켜서도 어지럼증이 생겨날 수 있고요.
예.
또 위장 장애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음식이나 약이 문제고 다른 것들로 위장에 뭔가 장애를 줘서 그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긴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지럼증 일으키는 요인은 뭐냐? 감정 흥분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연세 많은 분이 되면은 누구든 담이 잘 생기는데 이 화를 내서 열기가 오르면은 그 열이 이 생겨 있는 담을 움직여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을 어떻게 보나요?
원래 머리는 맑은 기운이 올라가고 항상 서늘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한 기운은 내려와야 되고 탁한 기운은 빠져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의혈이라든가 습기, 담 혹은 열이 있으면은 상쾌하지가 못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어지럽거나 아니면 두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보통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피순행이 원활치 못한 데다가 만약 뭐 머리를 부딪히는 타박상을 자주 당했다거나 혹은 오래 병을 앓았다거나 활동이 특히 부족할 경우에는 혈이 맺혀서 그럼 의혈이 생기겠죠. 그 의혈이 뇌에 장애를 주므로 어지럼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어지럼증 원인을 풍, 열, 담, 기, 허, 습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담하고 열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담이 없으면 어지럼증이 안 생긴다. 이 정도로 담을 주된 원인으로 삼았죠.
예. 위장장애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왜 잘 먹지 못해서 어지럼증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체질적이나 위장병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이 생겼다. 그래서 비위장이 허약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가 허약하니까 맑은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질 못해요. 기가 약하니까. 뻗쳐 올라가주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안 먹으니까 혈이 부족하고 허약하다. 그러면 뇌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특히나 체질적으로 좀 몸이 야윈 편이면서 허약하고 얼굴색은 창백하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혈압이 낮습니다. 혈압이 낮으면서 어지럽다고 힘들어하다고 그럽니다.
네.
또 음식을 또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너무 많이 먹는다.
예.
그러면 몸에 습기라든가 담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습기와 담이 배라든가 가슴에 쌓였다. 그러면 아래위 상하 소통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은 맑은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머리에 있는 탁한 기운은 내려오지 못하고 그러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그 약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혈압약이나 당뇨병약 드신 분 많잖아요.
네.
그 복용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자, 한 번은 늦게 복용하고 그다음에 또 좀 제 시간에 복용했다. 그러면 우리 몸속의 약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제때 복용을 하면 몸에 쓰이고 한 반 정도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늦게 먹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 제때 또 먹어주니까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혈압이나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약 드시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자주 어지럽다고 하는 거는 몸이 허약하기 때문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잘 못 먹어서 허약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로 허약해지는데 이 한의학에서 우리 머리에 있는 뇌라는 것은 뇌수가 충만되어야 합니다. 이 뇌수가 부족하면은 어지럽고 귀에 소리가 나게 되고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뇌수의 근본이 뭐냐? 바로 신장의 전기입니다. 그래서 뇌가 좋다, 공부를 잘하는 총명도 실은 신장의 전기가 올라가서 총명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신장의 음기가 쇠약해지거나 혹은 기, 혈이 부족해져도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빈혈 정도 한의학에서는 그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신장의 전기가 부족하면은 정신이 맑지 못하고 귀에 소리가 나고 또 머리카락도 자꾸 빠지게 되고 허리하고 무릎 시큰거린다. 이게 다 계통적입니다.
네.
어린 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귀에 소리 나요. 빠지네요. 맞아요. 머리카락 빠져요. 허리 무릎 시큰거려. 이렇게 딱 보면 아, 저 신장의 전기가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지럼증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지럼증이나 뭐 좋은 음식 약이 많지만 원인에 따라 달리 써야 됩니다.
네.
뭐 열로 인하거나 습기 혹은 담이 원인이거나 기와 혈이 허약하거나 혹은 신장 전기 쇠약 어느 원인인지에 따라 가지고 약이나 음식을 써야 되니까 한의사 진찰을 받는 것이 좋아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얼굴하고 머리에 열이 잘 달아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나 약재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럼 녹두, 뭐 미나리, 오이 표고버섯 같은 것이 좋고 혹은 뭐 국화꽃이나 결명자를 먹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몸이 통통하면서 자꾸 어지럽다. 그럼 몸속에 습기나 담이 쌓인 것이 원인이 아니냐. 그러면 율무라든가 귤껍질을 다려 마신다거나
네.
혹은 또 기와 혈이 허약해졌다면은 마라든가 염밥이라든가 찹쌀이나 대추 같은 것으로 죽을 끓여 먹는다거나 아니면 인삼이나 황기로 기를 끌어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신장의 전기가 쇠약해서 그렇다면 검은 깨라든가 뭐 뽕나무 열매라든가 복분자라든가 구기자 이런 것이 좋고요.
예. 다음 질문을 휴대폰 뒷자리 1486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로니아를 갈아먹으니 설사를 하더라고요. 류마티스, 갑상선암 수술, 또 콜레스테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4kg을 설탕에 1:1로 절여놨어요. 절인 아로니아를 먹으면 어떨까요? 박사님 좋은 답 주세요 하셨습니다.
뭐 이 아로니아도 이게 베리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뭐 좋은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아로니아도 차가운 성질입니다. 블루베리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속이 냉한 분이라면 아로니아를 먹어서 설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그럼 설탕에 절였다. 그럼 오래 놔둬서 만약 발효가 제대로 잘 되었다면은 본래 가진 찬 성질에서 중간 성질 내지는 약간 따뜻한 성질로 변했으니까 뭐 그다음에는 설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좀 몸이 비만한 편이라든가 혹은 몸이 잘 붓는 분이다. 그러면 설탕을 그만큼 많이 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설탕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분이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중성 지방이 높다면 역시 또 설탕이 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건강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혜님이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위로. 9988 건강 길라잡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송재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무려 16.3%나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각종 퇴행성 질환들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관절염, 그리고 노인성 난청을 3대 노인 질환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령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노인성 난청 환자도 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성 난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은 국내 65세 이상 인구에서 약 40%인 걸로 추산될 정도로
네.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노인성 난청이 그런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 거죠?
노인성 난청이라는 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퇴행성 이런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발생하는 연령이라든지 진행하는 속도는 유전적인 요인하고 주위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령자는 정의가 다양한데요.
예.
보통 60에서 70세를 이제 고령자라고 하는데 꼭 그런 연령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네.
노인성 난청은 이보다 젊은 연령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노인성 난청의 증상이 그럼 주로 어떤가요?
네, 전형적인 증상이라면은 양쪽의 고주파, 즉 높은 음 쪽의 청력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서서히 이제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난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탓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발음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지면 대화에도 점점 어려움이 생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대화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인도 정확한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가족들이 되묻는 말에 자꾸 두 번, 세 번 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가족들하고 대화해서 점점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러한 노인성 난청이
네.
인지기능의 저하, 소위 치매를 빨리 유발한다는 보고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라고 해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청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성 난청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난청은 사실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고령자분들이라고 해도 다른 원인, 이를테면 갑자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돌발성
네.
난청이라든지 중이염이 오래 지속돼가지고 고막이나 그 안쪽 구조에 손상이 생기는 만성 중이염 이런 것들로 난청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네.
노인성 난청은 보통 양쪽이 같이 서서히 나빠지고 중이염에서처럼 귀에서 진물이 나오거나 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을 내릴 때도 그런 점들이 고려 대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있고 양쪽에 서서히 발생한 증상이면서 내시경으로 검진을 하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면 구조는 다 정상인 이런 것들도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중이염 같은 질환하고는 구별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진단을 내릴 때 청력 검사도 필수겠네요.
예,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 병력을 잘 청취를 하고 귀 내시경 검사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청력 검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소리 크기를 데시벨로
네.
표현을 하는데 보통 25데시벨 이하로 청력이 떨어지면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청력을 잘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죠?
네, 이제 누구나 나이가 들면 퇴화는 시작이 되고요.
네.
귀도 마찬가지만 개인차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차가 식생활이나 소음 노출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남성에서는 담배, 술, 그리고 머리를 다치는 외상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여성에서는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이 노인성 난청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서 노인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이라든지 주위의 소음, 술, 담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적절한 영양이나 고혈압 그리고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생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니만큼 청력을 완전히 회복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치료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약물 치료 같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 앞에 말씀드렸던 돌발성 난청, 그러니까 한쪽 귀가 갑자기 잘 안 들리는 난청에서는
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성
난청에서는 아직 아쉽게도 약물 치료로 청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보청기들을 많이 착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이제 눈이 나쁘면 안경을 착용하듯이
네.
노인성 난청도 일정 수준 이상 그리고 보통 35에서 40데시벨 정도의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를 꼭 착용해야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노인성 난청에는 보청기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보청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신다든지
네.
아니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안 하게 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고쳐서 이비인후과에서 상담을 받고 정확한 청력검사를 해서 본인의 귀 건강을 노인성 난청 초기부터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성 난청 치료에 있어서 보청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는 거죠?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가 힘들어지고 따라서 주변에서 서서히 격리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런 노인성 난청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청기로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 노인성 난청이 치매를 촉진시킨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노인성 난청에 흔히 동반되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명인데 이런 이명도 오래되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보청기를 조기에 착용을 하면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썼을 때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청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말씀드렸던 보청기는 소리를 크게 증폭을 해주고 주변에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내가 들으려고 하는 소리를 또렷하게 해주는 기계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잔청, 그러니까 남아있는 청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따라서 잔청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네.
보청기로 소리를 크게 해줘도 소리가 크게 들리긴 하지만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줘서 소리를 전달하는 인공 와우 이식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양쪽 모두 70dB 이상으로 난청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보청기를 껴도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공와우 이식이라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노령이고 해서 수술에 부담을 느끼시는 노년 환자분들이 사실 많고 그리고 그냥 소리를 잘 못 들어도 수술은 위험하니까 이러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사실 이 수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하는 수술도 아니고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는 비교적인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재활이 잘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것에 큰 도움을 받고 아주 결과가 좋으면 이 인공와우를 이용해서 전화통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수술도 꼭 필요하신 분들에서는 꼭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인성 난청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귀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질문 올려주세요. 홈페이지나 인터넷 라디오 미니 또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송재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님이 사연 주셨어요. 늘 청취하면서 좋은 정보들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종의 노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야 될 텐데 도움받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성수님이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유익종의 노래입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보통 결혼한 직후 신혼하면 깨가 쏟아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네.
고소하고 맛있는 깨처럼 뭐 좋은 시간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새로 결혼한 이 커플을 보면 참기름 냄새가 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사실 이제 영어권에서도 이제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하죠. 꿀로 만든 달.
아. 네,
정말 달달하고 행복한
네.
시간. 네, 꿀 같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네. 이 깨가 쏟아지고 또 달콤한 허니문이라고 알려진 신혼이 괴로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신혼은 괴로워.
신혼은 괴로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신혼이 왜 괴롭지? 하실
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깨가 쏟아지는 신혼, 허니문. 이것과 정반대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신혼이 사실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혹시 결혼한 커플이 네. 가장 많이 이혼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많이요. 요즘 뭐 황혼 이야기, 황혼 이혼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 키워놓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참고 살았다.
정말 자식들 너를 보고 참고 살았단다. 뭐 인고의 세월 그러면서 자식들이 다 클 때까지 뭐 대학 갈 때까지 아니면 결혼할 때까지 참고 그쵸. 이제 황혼 이혼, 뭐 졸혼이 많죠.
예.
그래서 아마 결혼 한 20년 차 된 오래된 커플이 이혼을 많이 할 거다 생각하는데
예.
통계상으로요.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결혼한 지 한 4년 차. 네, 4년 차. 그 이전에 이혼이 가장 많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신혼을 포함한 시기죠.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일종의 트렌드가 결혼식을 하고 결혼은 했는데 법적인 이제 혼인신고는 한 좀 살아보고
그쵸.
한 2년 이상 있어보고 이제 괜찮을 것 같으면 혼인신고를 하자.
네.
예, 그게 약간 좀 지금 뭐 불문율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혼인신고를 결혼식 하면서 한다면 그것까지 하면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초기에 이제 이혼하는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특히나 이혼을 많이 하고 또 힘들고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부부치료를 공부를 했잖아요.
예.
부부치료에서는 결혼생활, 특히 이제 결혼생활의 초기인 신혼을 계약을 새로 맺는 시기라고 해요. 이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내가 이 사람과만 이제 어떤 성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이제 같이 살고 동거하고 어떤 이제 경제적인 관계도
그렇죠.
다 오픈하는 이 사회적인 또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예, 계약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뭐 광고 많이 하는 보험 계약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좋은 거 얘기하고 마지막에 세부사항 뭐 좀 불리한 거
그렇죠.
네, 자잘한 세부사항들이 많이 잘 읽어보고 사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왜 저 안 보험 했는데 왜 안 되나요? 아, 그 세부 조항에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어딨어 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부 조항을 잘 읽어보고 사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본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결혼도 자 우리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말고도 세부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세부 조항이 굉장히 정말 다양하고 정말 자잘한 세부 조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세부 조항들을 하나하나 이 계약을 맺는 과정이 사실 신혼에 벌어져요.
아.
예를 들어
네.
뭐 그 결혼 전에 이건 벌어지죠. 뭐 집을 어디다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집 구하는 데 드리는 어떤 비용.
그렇죠.
결혼식은 어디서 할 것이냐.
맞아요.
뭐 거기서부터 싸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굵직굵직한 거를 그래도 정해 놓고 이제 결혼 생활 딱 시작하면 자,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할 것이냐. 예. 네. 아침은 누가 차리지?
아.
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양가의 인사는 얼마나 자주 갈까?
예.
네. 심지어는
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양말을 우리 남편이 양말을 빨래통에
뒤집어서
빨래통에 왜 뒤집어서 놓냐? 좀 펴서 넣어라. 난 습관이다. 우리 엄마 이거 다 해줬다. 등등등.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겠네요.
굉장히 치사하고
맞아요.
굉장히 치사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사실은 이렇게 두 사람이 아 그러면 저 사람이 뭐 빨래통에 양말을 넣는 것까지는 당신이 하고 빨래는 내가 돌릴게.
네.
아니면 빨래는 뭐 일주일에 세 번은 당신이 돌리고 대신 나는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세부 조항의 계약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약을 맺는 시기가 이 신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뭐 무슨 보험 계약처럼 어떤 용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읽어보고 이거 이게 아니고
네.
보이지 않는 무언의 계약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자, 이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사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종의 무언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두 사람만의 잠정적인 어떤 암묵적인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게 막 바뀌어요.
맞아요.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당신이 빨래 좀 해줘 라든지 아니면 청소는 아니면 이제 시댁에 너무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너무 피곤한데 한 달에 한 번 가자 라든지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굉장히. 이게 어떤 보이지도 않고
그쵸.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그 자잘하고 많은 것들을 다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뭐 최소한 뭐 20, 30년 이상을 따로 살던
그럼요.
사람들인데 이걸 타협을 해서 룰을 만든다는 게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최근 젊은 커플들이
예.
사실 이 신혼 때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부부 문제, 부부 갈등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봤던 분은 남녀, 그러니까 남성분들, 남편이나 아내 모두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한,
네.
소위 말하는 이 정말 그 완벽한 커플, 선남선녀 커플, 외모도 괜찮아요.
네.
예, 이런 분들은 보통 집에서 귀하게 자라죠. 엄친딸,
그렇죠.
엄친아. 그래서 자기 관리도 스스로 잘하고, 외모도 매력적이고, 커리어도 아주 훌륭하고, 인기도 많고, 네. 이성들한테. 그래서 모든 게 이상적으로 보여서 사실은
그러네요.
이제 결혼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모님이 어레인지를 해서, 너무 우리 딸 괜찮고, 우리 아들 괜찮은데 딱 만났을 때, 두 사람이 또 외모도 매력적이니까 딱.
완벽한 한 쌍이다. 네,
완벽한 한 쌍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결혼하기로 약속했대. 그리고 2주 만에, 엄마들이 만나서.
상견례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이렇게 잘난 딸과 잘난 아들들은 부모님들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리
뭐
집안에서
일단 우리 집안에 빛나는 슈퍼스타가 슈퍼스타가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2주 안에 만나서 처음부터 아예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사귀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네요.
그렇죠.
진짜.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도 하고 두 사람도 서로 마음에 들고 그래서 2주 만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머님이 어머님들끼리 예, 만나셔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만에 결혼했나? 근데 정말 딱 누가 봐도 참
이상적인 커플,
이상적인 커플이죠. 참 보기 좋다.
네,
부럽다.
네.
근데 이분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 제가 이 두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이야기하는 게 너무 주관이 뚜렷해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은 틀리지 않죠. 한 개인으로서는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네.
뭐 외모 관리부터 해서 하나도 뭐 빠지는 게 없어요.
본인들의 원칙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본인들의 원칙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냐면
네.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가 하는 예를 들어 뭐 필라테스를 하는데 네. 왜 내가 남편이랑 같이 있기 위해서 필라테스 시간을 일주일에 세 번에서 뭐 5일에서 주 5일에서 두 번으로 줄여야 되죠? 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의 기대주인 경우 또 이게 그 커리어상으로 성공한 분들 떠받들려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노라고 하거나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거나 싫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자꾸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건 싫어.
뭐 왜 내가 왜 그래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사람은 굉장히 낯선 환경인 거죠. 우리 엄마는 이거 다 들어줬는데. 뭐 직장에서 내가 지시하면 지금 다 들어줬는데 왜 그러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서로 너무 자기들 주관이 뚜렷한 상태로 살아왔고. 또 그게 굉장히 이게 차라리 그게 뭐 내가 그냥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네.
너무나 두각을 나타내고 잘난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맞는데 왜 내가 타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결혼은 타협이고 얘기해도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또 부족함이 없기도 하고
네.
이런 왜 이렇게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왜 이래야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네. 이분들이 이렇게 된 거는 연애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렇죠. 결혼까지 뭐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이제 초스피드 결혼. 저희가 이제 보통 제가 연애는 최소한 한 1년 이상 우리 왜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사계절을 지내봐라.
겪어봐야 된다.
네, 싸움도 해봐야 되고.
맞아요.
연애라는 거는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제 항상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가장 좋은 옷 입고
네.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연애 때 지옥 훈련 하러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힘든 일은 없죠.
그렇죠. 뭐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네.
또는 뭐 좋은 콘서트에 간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좋은 곳에 놀이동산에 간다든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즐거운 경험들만 하다가 갑자기 현실의 어떤 결혼이라는
네.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정말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예 이렇게 뭔가 뭐 코 고른 줄 몰랐다는 둥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가
네.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거죠. 이때까지 내 삶에 뭐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었는데 뭔가 자꾸 이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서 같이 사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부딪힌다고 해요. 경계선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아 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예. 나 자신의 경계라는 게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경계가 침대부터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침대를 같이 쓰고 화장실을 같이 쓰잖아요. 물론 화장실 집 넓어서 두 개 있는 집도 있지만 네. 대부분 하나를 같이 쓰죠.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어떤 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엄마하고도 가깝지만 한 침대를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네, 커서는 쉽지
어머니하고도 않죠? 계속 뭐 화장실을 같이 쓰고 이것도 뭐 물론 문제가 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독립돼서 엄마하고도 계속 붙어 있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 와서 휴식을 할 때
항상 네. 있으니까.
그리고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성생활이라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자아의 경계선이 좀 무너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원래 내가 갖고 있던 틀이 이렇게 짜부라드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죠. 낯설고.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네. 그게 이제 신혼이 힘든 거예요.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내 경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오히려 자아가 이렇게 자기 중심이나 이게 확실했던 분들이 더 힘들어해요.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결국 이 커플은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안 돼서 서로 막 이게 다 제가 이상해서 그래요. 제가 이상한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 해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무조건 맞다. 내 인생에서 나는 틀린 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 뭐 지금 돌아서서 결별을. 예, 근데 사실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기애성 성격, 뭐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네.
모든 게 내 중심, 셀프 센터드 돼 있는 예, 그런 분들이 다 사실 성공을 잘 하거든요.
예.
예, 내가 나만의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나만의 어떤 중심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사실 결혼 생활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뭐 사회 경제적으로 다 뭐 어느 정도 이상 되고 성공하고 이런 분들이 오시지. 뭐 굉장히 뭔가 성취도가 낮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성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부부 문제.
네.
예, 왜 부부의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
그쵸.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이게
안 돼서.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근데 이런 커플들이 사실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너무 걱정이.
사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뭐 둘이 양쪽에 다 전혀 타협할 의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앞에 사례는.
네.
그럼 이렇게까지 안 맞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남의 일이라 쉽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헤어지는 게 빨리 그래도 헤어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결혼을 한다도 그렇고 이혼을 한다도 그렇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드려야 되는 비용. 그게 뭐 비용이나 돈이 아니고 불편한 뭐 어떤 정서적인
그쵸.
비용, 정신적 에너지 또는 육체적 에너지, 뭐 정말 돈 들어가는 거,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 코스트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사람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거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꼭 뭐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어서가 아니고
예.
결과적으로 결혼 생활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돈 계산이 아니고요.
네.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내가 쏟는 에너지보다 그래도 남아야 플러스여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뭐 살아보고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 살아보고 결혼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동거를 오래 한 커플도 아 동거 오래 했으니까 잘 살겠네.
또 다른가요? 네,
달라요. 제가 7년을 동거했고 우린 너무 잘 맞는다.
네.
양가 부모님도 알고 그랬는데
네, 네.
결혼하고 나서부터
문제
네, 생기는 그런 커플이 종종 있어요.
어.
왜냐하면 동거와 결혼은 차이가
네.
일단 법적인 이런 계약 관계도 있지만요.
아.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개입이 훨씬 덜해요. 우리나라처럼 가족 중심적인 그러니까 동거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인데 결혼은 이게 아무래도 가족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커져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네.
그래서 약간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달라져요.
예,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연애 기간을 충분히 하는 거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안 맞으면 정말 뭐 빨리빨리 헤어지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혼한 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네.
아휴,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아,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노력을 내가 첫 번째 결혼해서 했었더라면 아마 그 결혼도 괜찮았을 거 이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 예를 들어 뭐 폭력적이다. 뭐 도박을 한다.
그건 안 되죠.
아니면 알코올 중독. 너무 심각한 어떤 이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혼 시기에 사실 위기는 와요. 어떤 커플이건 크고 작은 위기들이 오는데 이 위기를 잘 넘겨서 서로 타협을 잘 해 나가면 이 신혼을 잘 넘기면 관계가 더 안정적으로 가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초석이 돼요.
네.
오히려 너무 이런 결별은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기회 자체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극단적인 경우는 물론 예외지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신혼식에 좀 힘들어도 이 갈등 상황에서 잘 타협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게 결국 타협이라는 게 결혼은 타협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타협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혼 때만 타협하고 뭐 더 이상 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신혼 때 큰 틀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큰 틀을 맞춰도 중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 생각이 나 이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이거 좀 싫고 상황이라는 게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니즈라고 해야죠. 요즘 많이 쓰는 상대방의 네. 니즈, 나의 니즈가 바뀔 수가 있고 그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새로 타협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잃지 않고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다. 나는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다. 희생할 생각이
않겠다.
없다. 그러면 이건 결혼에 대해서 약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해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많아야지 그게 좋은 결혼이거든요.
네.
꼭 돈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정서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때론 경제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타협을 잘 해서 서로 이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안 되고요. 두 사람 다가 만족도가 올라가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이상 유지가 되는 게 좋은 타협이에요.
네.
신혼은 힘들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고 이 시기를 잘 보내며 이후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죠.
네.
서로에 맞게 왜 우리 어떤 새로 뭔가 뭐 경첩 문 새로 달거나 하면 막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거나 요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좀 빡빡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참 쓰다 보면 깎여요.
예.
그래서 이후에 요철이 잘 맞게 되면 정말 딱 맞는 커플. 선생연분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 두 사람이 잘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혼은 위기지만 사실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성의학 전문가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정화님이 사연 주셨네요. 아내 그리고 아들이랑 부산 여행 왔어요. 퐁듀 치킨도 먹고 즐거운 힐링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벚꽃송 제주 주화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아, 부산 요즘 너무 좋죠. 제 주변에도 부산 다녀오신 분들이 다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퐁듀 치킨이라는 건 뭔가요? 왠지 치킨이라고 하니까 일단 맛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힐링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주화의 노래 벚꽃송 바로 전해드릴게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오빠이야 벚꽃 보러 갈래? 벚꽃도 보고 마치도 가고 오늘 나랑 지금 놀자. 벚꽃은 무슨 집에서 TV 보는 게 최고다. 그냥 난 신난다.